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처음에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기준은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준은 율법과 비교를 하셨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너희가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웃사람과 관련된 명령을 하시면서 세상과도 다르게 또 율법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제자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부터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32절까지가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부적인 명령들을 하실 때에 다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구약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두 번째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27절과 28절에서는 구약이 뭐라고 명령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29절부터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혹은 죄를 짓게 될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건 구약과 율법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간음인지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 사이에 논쟁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어디부터가 간음이냐,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부분이곤 해서 이게 어디까지로 간음을 규정해야 되는지 등등도 얘기를 많이 하곤 하고, 또 오늘날에는 굉장히 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사회가 문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간음이나 동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아껴 쓴다 하면서 잠시 동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이게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경산 지역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청년부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모든 다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경산 지역에 대학교가 7개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대학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대학 외부에서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생활에 대해서나 동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조금 튀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준비해 간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참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원룸을 하시는데, 근데 동거하는 교회 청년들을 이제 보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간음과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간음은 실제로 성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내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결혼을 하라고,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음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곤 해요. 회사에서 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 제가 종종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술을 마시러 가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써서 문제다. 이제 거기다 돈 쓰면 안 되는 건데 돈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도 마찬가지로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집에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내와 시간을 보내거나 이렇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술자리에 가면 꼭 여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여서 그래서 가급적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늠죄와 관련된 건 제일 큰 문제는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을 보면 7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늠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지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십계명 자체는 형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성경을 보면 가늠죄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기록합니다. 가늠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딱 하나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가늠죄를 범했다 그러면 죽이는 건데 이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형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그 사형을 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특징을 갖고 있죠. 가령 내가 배우자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고소를 하면 그러면 재판을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해서 배우자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억울한 것을 풀어주거나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가늠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죄를 지었다. 가늠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쌍방을 다 찾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쌍방을 다 찾아내서 한쪽만 찾는 게 아니에요. 쌍방을 다 찾아내서 공동체 사람들이 다 함께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죄를 개인의 죄, 가정의 죄로 보지 않고 사회가 무너지는 죄로 본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불결하게 만드는 죄로 보아서 공동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죄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늠하는 자를 끊어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끊어내야 되고 나도 그들을 끊어내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에서는 그냥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가늠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몇 가지 종류의 가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씨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네를 이루며 살았죠. 그러니까 가늠하는 대상이 뭐 같은 동네 사람이면 다 근친상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조금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두 번째는 네 아내라 할지라도 생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부부관계를 갖지 마라. 그러니까 합법적인 관계 중에서도 금지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여러 종류의 가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가늠하는 거 해서는 안 되고 동물들과 가늠을 하는 수간을 해서도 안 되고 동성끼리 가늠을 하는 동성애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가늠들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부분의 가늠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면서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가늠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일단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가늠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면 가늠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또 사실은 사람을 죽일 때에 가늠죄를 졌을 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건 굉장히 큰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가늠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처벌 대상입니다. 가령 뭐 10년 전에 가늠을 했다.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가늠을 했는데 회개하고 아니면 가늠을 끊고 그냥 살고 있으면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가늠을 찾아내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성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가늠을 규정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8절을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고, 레고, 휘민 이렇게 해서 나, 바로 내가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늠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만약 가늠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나누었죠. 첫 번째로는 음욕을 품는 것.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음욕을 품은 채로 여자를 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힘이 가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출발을 어디로 보셨냐면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마음의 음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으로 무언가 행동을 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가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다, 뭐 그것도 당연히 가늠에 포함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어떻든, 뭐 중간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이 성관계만 안 가지면 넌 깨끗해,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근데 너무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이거를 이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최저치를 정해서 알려주신 게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지,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다, 하나님을 참 흡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중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만 그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사람의 중심을, 영혼을, 마음을 다 쳐다보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첫 출발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행동이 죄냐 아니냐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말고 첫 출발점이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 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하신 거죠. 이게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기는 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코질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살인인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따먹지만 않으면, 그거를 선악과 가서 따서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따먹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서 쳐다보았더니만 야 저게 맛도 있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도 생겼고 그렇게 탐스럽게 생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따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까 하는 마음을 품은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잡았잖아요.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따먹지만 않았으면 따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가서 걸어가고 손을 뻗치는 행동을 과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악한 존재이고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살지만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신앙 양심도 있고 양심도 각각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내가 PC방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돈을 안 훔쳤습니다. 그러면 돈을 실제로는 안 훔쳤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돈을 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자체가 죄라는 걸 내 본성 자체도 알고 있어요. 내 양심 자체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이것도 예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먹고 막 선악과 가서 따가지고 뽀득뽀득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안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송했을까요? 안 죄송했을까요? 안 죄송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첫 출발부터 마음가짐부터 악한 마음 갖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 최종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그거 처음 시작하는 마음부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확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설명했습니다만 결국 주님께서 명령하시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건 네가 다 죄책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구약과는 다르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다시 잘 생각하고 또 너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모든 부분들에서 온전하게 죄를 멀리하는 사람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로 세상과 대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대로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비참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도무지 가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참 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그 물결에 휩쓸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사람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눈빛, 행동까지 다 죄와 상관없는, 가늠과 상관없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였던 것,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던 것, 혹은 우리가 행함으로 간음을 행하였던 것,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제자답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